시 가운데 그 서서 자는 말이라는 시가 있어요. 서서 자는 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아들은 유도를 배우고 있다. 이태 동안 넘어지는 것만 배웠다고 했다. 낙법만 배웠다고 했다. 넘어지는 것을 배우다니. 네가 넘어지는 것을 배우는 이태 동안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살았다. 왜냐하면 한번 넘어지면 그것뿐 일어설 수 없다고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잠들어도 눕지 못했다. 나는 서서 자는 말. 아들아, 아들아, 부끄럽구나. 흐르는 물은 벼랑에서도 뛰어내린다. 밤마다 꿈을 꾸지만 애비는 서서 자는 말. 이것은 어느 아버지가 이제 아들의 삶과 자기의 삶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써내려간 시입니다. 제목이 서서 자는 말. 이 시대의 아버지들의 서글픈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잘 그려낸 참 좋은 시다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 시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에서 숨부치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일상은 굉장히 공고해요. 참 피곤하고 눈붙이지도 못하고 불면의 밤에 뒤척이다가 아침을 맞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또 교회에서는 특세를 한다 그래가지고 일찍부터 부산을 떨고 그래요. 오늘 다윗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신앙이 언제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설까요? 1. 곤고할 때, 2. 평안할 때. 1번, 뭘 그런 걸 묻냐는 표정인데, 물어보나 마나겠죠? 대개 사람들은 통계를 봐도 힘들고 곤고할 때더 바른 생각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털어내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돼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성전 안에서 봐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 여러분 여기를 손으로 좀 접어두시고 우리가 배웠던 사무엘 하 7장을 한번 볼까요? 앞으로 좀 넘겨야 될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만 한번 같이 읽읍시다. 1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실 때에
네. 자, 다윗이 지금 곤고한 중에 있습니까? 평안한 중에 있습니까? 편안한 중에 있어요. 평안한 때가 오겠죠, 여러분? 분명 꿈은 아닙니다. 올 겁니다. 근데 그 평안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이셔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돈이 주는 평안, 사람의 관계가 주는 평안, 잠깐은 마약처럼 달진 모르지만 그건 한시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든 없든 생기든 사라지든 상관없이 항상 흔들 수 없는 평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신 평안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평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정말 오랜만에 경험케 하시는 평안이에요. 이제 주변에 적도 없어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실질적인 통합왕이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궤가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내 인생에 이런 날도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감회가 남달랐겠죠. 얼마나 감격이 컸고 흐뭇했을까요? 야,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그러면서 그 쫓겨다니던 살해의 위협,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광야 생활, 또 어깨에 짊어진 조직에 대한 부담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다윗의 등이 이렇게 굽었다 그래요. 이거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또 이러고 들으시면 얼마나 파란만장한 생활이 쭉 이어졌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자, 그럼 보통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같으면 상식적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뭐 어디 좀 이쁜 여자들 없나? 뭐 권력도 있겠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집히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참 기특한 생각을 해요. 다시 역대상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좀 보세요. 2절. 1절을 먼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누추한 천조각으로 이렇게 너덜너덜 걸쳐진 텐트 속에 있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아주 기특한 생각을 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참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제가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지 않죠? 흐름상? 예. 이럴 때 우리 신앙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특한 생각을 한다는 게 신앙이 아닌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애들 기특한 생각한다고 와서 흥분해갖고 얘기할 때 보면 쓸데없는 짓들 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 속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자기 정당화로 자리매김을 해나가는데 신앙의 혼란과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공부할 때는 쓸데없는 생각 안 합니다. 정말 할 생각만 하고 기도할 것만 하게 되는데 여유가 생기고 평안하고 기특한 마음이 스스로 자기에게 있을 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런 거죠. 아, 나는 70, 80평 펜트하우스에 사는데 하나님 언약궤가 월세살이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자, 여기에서 모든 신앙의 수준을 그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한 거죠. 하나님도 누구 수준으로 이해를 해버린 겁니까? 자기 수준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기특한 생각을 한다는 게 꼭 신앙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자, 이 생각을 하나님이 결국은 승인했고 좋게 여기셨나요? 안 그랬죠? 아, 내가 언제 집 없어서 너보고 집 지어달라 그랬냐? 딱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기특한 생각이 할 상황이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이게 정말 내 기특한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를 묻는 게 더 우선적 가치이어야 합니다. 맞죠, 여러분? 예.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저는 뭐 우리 3.1교회 와서는 그런 경우를 아직은 만나지 못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듣고 보고 경험하는 게 그래요. 시끄러운 데 가보면 꼭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만들어요. 근데 그 열심이 건강한 열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고 대부분 자기 의의와 자기 기준에서 만들어내는 자기 종교예요, 보면. 99%가 자기 종교예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바다로 가게 만들지 않고 산으로 끌고 가는 결과를 만든 경우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가치가 아닌데 교회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담임 목사의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확신을 했다는데 어떡할 거야? 교회는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배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오동추야 다리 빨가 그리고 이제 신세한탄만 하는 거죠. 시간 낭비하고 재정 낭비하고 공동체는 부서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 누가 그 역할을 하죠? 나단입니다. 이 나단은 성경에서 참 독특한 캐릭터예요. 특별히 다윗에게는 아주 인간적으로 사실 가시 같은 존재죠. 꼭 건수 있을 때만 와서 봄바람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꼭 딴지를 걸어요. 태클을 걸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람은 좀 내 곁에 없었으면 좋겠죠. 그게 위험한 거예요. 태클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부든지 말씀만 하옵소서 이거 다 죽이는 거예요. 각하 말씀만 하옵소서 제 이빨을 뽑아서라도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건강한 조직도 아니고 공동체의 전체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한 형제와 한 시간 남짓 전반에 관해서 이렇게 진 전반 형편에 관해서 아주 솔직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좀 마음 아픈 얘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참 서로가 유익했어요. 형제는 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으시려고 해서 그거라도 저희는 고맙습니다. 아, 마땅히 들어야지 무슨 소리야. 오늘 잘 찾아왔다고. 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15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15절. 시작.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예, 가감 없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절대 모든 권력이 모아지고 있는 다윗에게 서슴없이 전달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16절을 볼까요? 어떻게 행동하나?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이 또 어디를 찾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도대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조금 찾아보고 오늘 또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바랍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만약에 나단 선지자가 조금 그 정치적인 야욕이나 또는 굉장히 좀 아부성 성향을 그리고 대의보다는 대세를 따르는 이런 캐릭터를 가진 인물이었다면 지금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게 좋을까요? 안 됩니다. 이러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100번 낫죠. 건축하는 게 100번 낫죠. 나라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자기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에 또 선지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또 왕의 그런 야욕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경험하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도 굉장히 저 전략적인 면에서 좋을 듯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들었던 이야기는 건축하지 말라. 5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장막과 저장막이 있으며 그 성막과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떼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이런 지하의 거절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애굽에 건져낸 이후부터 이 장막 저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 내가 언제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을 한 번이라도 사사들이나 선자들을 통해서 요구한 적이 있느냐? 내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가 슬쩍 중요한 힌트로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보세요.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자, 저를 보실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유독 할 필요도 없는 문장 하나를 첨언시켜서 소개를 하고 있죠. 뭡니까?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적이 있더냐, 그 말이. 이 수식어 문장이 왜 들어가 있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궁극적인 초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에 사람의 열심과 자기 의로움의 근거에 만든 집에 가두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이 땅을 발등상 삼으시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으실 수 있는 유일한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세요. 그분이 정말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내 백성을 먹이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넌지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윗에게. 다윗은 군인이요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군인이요 정치가요 왕인 이 다윗에게 내 백성을 먹이라는 이 모티브를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갈 나라는 이런 정치적인 세속적인 나라의 속성을 담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실현될 것인가를,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메시지 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먹이라는 말을 이 모티브를 나단 선지자에게 전달하도록 이 말씀을 일부러 쓰세요. 그리고 또 다음 절을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새로운 왕조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그 왕조가 11절을 잘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넷이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 한씨 이연 태어날 후손 아들은 솔로몬을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솔로몬 속에는 누구의 모형이 있다 그랬죠?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여디디아.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게 누구의 별명입니까? 누구의 호칭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에요. 지금 놀랍게도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를 한번 주보를 보실까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가 만든 자기 의와 열심으로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거꾸로 다윗에게 누구의 왕국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영원히 쇠하지 않을 다윗의 왕국이 아닌 그리스도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사건을 빌미로 오히려 더 큰 약속으로 되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이제 마저 읽어보십시다.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이 얘기를 다윗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전에 있던 자 누굴 가리킬까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어땠어요? 잘못했을 때는 여지없이 그의 왕권을 하나님이 거두셨어요. 그랬죠? 그리고 이미 사울은 아들과 함께 한 전장터에서 자결을 통하여 목숨을 끊습니다. 그 나라는 끝이 나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이것은 결국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섬길 것이다.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왕국을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사울은 실수를 하면 그 왕권을 빼앗고 거두었지만 네 나라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끌고 갈 것이고 완성할 것이고 내가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계시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고백을 해요. 16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17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다윗이 무슨 표현을 쓰냐 하면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어디까지?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먼 장래는 뭡니까? 앞으로 이 다윗의 씨를 통해 태어날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의 나라와 구원의 완성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 관점에서 봐도 얼마나 우리에게 견고한 구원의 확증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절망에 놓여져 있고 처참함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이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다윗의 언약에 묶인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집을 만들어 가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메르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원망과 불신과 두려움의 바이러스예요. 그 대표적인 신뢰가 민수기 1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마저도 울부짖고 통곡하고 애굽을 추억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언어로 순화되어서 그렇지 장난 아니었어요. 다 웃으시는데 민수기 11장 다 펴세요. 자, 민수기 11장 이건 꼭 우리가 보고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수준이 훨씬 나아요. 이 성경 읽다 보면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네, 자 앞을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고 통곡하고 애굽을 추억하고 악한 말로 불만 터뜨리고 했던 그 근저에는 뜻밖에도 어떤 요인이 숨어 있었습니까? 고기. 고기 좀 먹자. 뭐 맨날 만나냐. 만나무침, 만나볶음, 만나 스파게티. 질리는 거예요. 그건 뒤집어 얘기하면 만나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 참 우스갯소리를 가장한 뼈아픈 충고인가 하면 이 공동체의 진짜 원인은 고기가 먹고 싶은 원인도 있겠지만 고기로 만나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저를 보세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만나 시겹다. 만나 말고 딴 거 없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이 만나가 누구의 예표예요?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이 민수기 시절로 회귀하고 돌아가요. 만나 왜 뭐 딴 거 없냐? 아유 진리 진리 아주 질린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추를 원했고 뭐 고기 없냐.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는 방법이 굉장히 코믹합니다. 자, 성경을 보세요.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한 절 한 절 꼼꼼히 읽으면 굉장히 재밌는데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19절 이 차마 제가 못 읽겠어요. 시작.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리고 넘겨서 31절을 보세요.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32절 시작.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난리가 났겠죠? 야, 드디어 고기 먹는구나. 33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고기를 삼키고 죽었어요? 그냥 육즙만 맛보다 죽었어요? 자, 하나님이 굉장히 코믹한 분이구나. 이거 읽다가 참 많이 혼자 웃었습니다. 결국 이 원망의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나로 만족하지 못했던 거예요. 만나는 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상징이요 기적의 아이콘이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플러스 알파를 보내요.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특한 생각을 통해서 실수했던 중요한 초점이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뒤집어서 약속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가 너를 구원하지 네가 예수를 위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를 위해 산다 그러죠.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요? 우린 주를 위해 살 수 없어요. 그분께 잘 붙들려 있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에 붙들리고 매달리고 그 은혜에 흠뻑 젖는 복된 밤 되기를,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우리 찬송가를 좀 부르겠는데 369장
사람 누군가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다시 한번 죄악
죄인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고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배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신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한 장만 더 드리십시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비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95장 하나님의 구원은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심이 어두우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짓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난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원할 것보다 거룩하신 그 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두 가지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내 자신의 죄, 둘째는 공동체의 죄,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이 역사와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로 점철된 역사입니다. 우리는 늘 금요일 밤마다 이곳을 찾아서 민족 앞에 세워진 제사장의 위치에서 반드시 죄의 고백을, 철저한 회개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마저도 우리의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회개케 하셔야 이 회개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그분의 용서 앞에 우리의 모든 얼룩지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토설하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얼룩진 우리의 영혼들, 내 개인의 죄악, 공동체의 죄악을,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도 이 민족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자비에 우리의 모든 운명과 인생을 거는 그분만 만나로만 만족할 수 있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예수 그리스도로 집짓는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에